2018년, 그러니까 작년 2월 4일에 저희 교회에서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번의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어서 4장부터 50장까지의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를 우리가 주제를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모든 것의 시작, 그래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었고요.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의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작은 주제를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 주제를 잡았어요. 앞에 자막을 좀 열어주시면 1장에서 3장까지와 그리고 4장부터 5장, 50장까지의 이야기를 잠깐 해줬는데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예. 1장부터 3장까지는 창조, 하나님의 시작, 4장부터 50장까지는 가족.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쓰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족입니다. 창세기,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런데 창세기만 일단 읽어보아도 그 두 개의 큰 그 그룹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는데 이삭이 있으면 다른 한편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죠. 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엔 에서가 있고, 이렇게 믿음의 계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계열,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 예, 초점을 맞춰서 4장부터 50장까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했을 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1장에서 3장까지를 구체적으로 한절 한절씩 이제 설교를 해오는 스타일을 했더니 35번의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부터 50장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설교를 창세기만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성경을 좀 읽어가지고 와주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묶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설교가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읽었지만 본문은, 그러니까 배경은, 설교의 배경은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장 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배경의 이야기는 6장 8절까지예요. 그래서 6장 8절까지 읽어가지고 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 즉 4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6장에 가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지죠. 그게 뭐냐면 노아 홍수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물러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리셨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죄가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 예,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홍수가 나기 전에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사실은 던져야 돼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 되어졌던 그 상황이 4장과 5장에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장에 들어가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홍수의 이야기가 이제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홍수 이전의 생활이 어땠는지와 함께 제가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개의 그룹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의 라인, 두 계열을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홍수 이전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이에요. 홍수 이전의 생활을 성경에서 베드로가 어떤 단어를 써서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옛 세상이라는 말을 써줘요. Ancient world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옛날에는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상황이 옛날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었던 세상하고는, 즉 홍수 이전의 생활이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하고는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제가 과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무슨 인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놓고 보면 조금은 다른 세상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어봐서 지금 얘기를 하면 예 맞아요 들어봤어요 그러실 거지 하나가 있는데 인류의 문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몰라요. 우린 에덴 동산이 사실은 어딘지는 모르는데 그냥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인류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도를 잠깐 봐주시면 이 지도에 그냥 에덴 동산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냥 화살표 이렇게 쭉 해놨고요. 그리고 그 샘과 함과 야벳 누구 아들 이름이죠?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 샘과 함과 야벳이 이 세 아들이 훗날에 그냥 우리가 추정하기를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류 문명이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의 환경이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지금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합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책을 읽어봐도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대로만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해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즉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온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졌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의 조상들은 즉 그건 언젠가면 홍수 이전의 조상들이에요.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ignore 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으되 이게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물이 멸망했어요.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그 다음 말이 무서운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의 날이 될 때까지 잠시 두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로 심판하신 것을 이제는 종말이 되었을 때 예수님 오실 때에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어요. 어쩌면 기후도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홍수가 났는데 비가 40일 동안 끊이지 않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홍수가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렇게 지면이 확 물로 덮일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위에서 비만 내리면 홍수가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고 땅에서부터 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 짐승들이 들어와서 종자를 보존하고 있었는데 홍수가 다 마치고 땅으로 나갔더니 기후가 달라지고 자연 환경이 달라지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끝내 멸종되는 종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식물들도 홍수 이전의 식물과 홍수 이후의 식물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에는 바다였는데 산으로 되어 있고 전에는 산이었는데 바다 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차이점 하나는 확실히 있네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에요. 인간의 수명을 정말 고맙게 어느 학자분께서 홍수 이전에 인간의 수명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집약을 해가지고 평균 연령을 냈는데요. 그분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산기 안 두들겨도 되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홍수 이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881세였습니다. 노아가 930년을 살았고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다 알죠?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아요? 969년. 근데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은 때가 언젠 줄 아세요? 노아 홍수가 시작될 때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물에 휩쓸려서 죽었는지 자연사했는지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몰라요. 노아는 몇 살을 살았는가 하면 950세를 살아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갑자기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샘이 있는데요. 함, 야벳, 샘, 샘 족속을 이야기를 할때이 샘은 갑자기 생명이 600년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인간의 수명이 줄어가고 있어요. 평균 수명이 그래서 오늘날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거의 어떤 학자는 100살 정도가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급격히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 이전에 인간들은 뭐를 하고 살았을까를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인데요. 성경에서는 참 재미있는 것을 많이 기록을 해 주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그 핸디맨 하시는 분들, 컨트랙터이신 분들, 또 계단을 고치시고 페인트 하시는 분들, 하여튼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구상에 인류 최초로 성을 건축했던 컨트랙터가 누군 줄 아십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이 인류 최초의 건축가입니다. 그가 성을 지었는데 성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 오늘날까지 인간이 거주하면서 사는 그 형태로 아직까지 보존되어서 오고 있고요. 유목민의 시작이 누구인가 하면 가인의 자손이에요. 가인의 아들들이 한 성에 있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면서 목동의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돌아다니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명을 전달하기도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성경 읽어 갖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4장과 5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인간들은 또 어떤 일을 이때 당시에 했는가 하면 악기를 발명을 했고요. 또 아무런 그 도구가 없었을 때에 도구를 만들었어요. 홍수 이전에 이미 도구를 만들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사람인데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아담의 7대 손인데 그 사람 이름이 라멕입니다. 근데 이 라멕은 셋의 자손이 아니라 가인의 자손입니다. 가인의 자손은 그러니까 가인부터 시작해서 라멕까지는 6대예요. 6대인데 이 사람은 인류 최초의 기록을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시인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시인은 누구냐? 그러면 라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를 지었던 그 문법, 작문법, 그 작문법이 오늘날에도 활용이 돼요. 한번 봅시다. 4장 23절과 24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이 19예요. 아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이로다. 여기서 뭘볼수 있냐면, 병행법을 볼수 있습니다. 패럴리즘을 볼수 있습니다. 맨 위에 다시 보면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 다음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 다음에는 소년을 죽였다. 그 밑에는 벌이 7배인데 그 다음에는 70배다. 그러면서 이렇게 병행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는 월드 플레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말장난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서양에서 많이 썼던 그 작문법이기도 했고요. 시를 지을 때 쓰던 방법이기도 했고 오늘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모습으로 시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을 건축을 하고 건축가가 있었고 악기를 만들고 유목민이 있었고 시를 짓기도 하고 오늘날의 인류의 문명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우리가 볼수 있는가 하면 특별히 라멕의 시를 통해서 보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면 나 사람 죽였어요. 나 사람 죽였어요 라고 자랑하고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홍수 이전의 모습이에요. 홍수 이전에 이미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까지도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죄악으로 관영한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두 후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 후손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서 상반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벨을 대신하여서 또 다른 자녀를 주었는데 셋을 주었어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만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큰 바구니에 사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과가 담겨져 있는데 그 사과 광주리 안에 썩은 사과가 한두 개가 턱하거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썩은 사과가 한두 개 들어가 있었는데 그 썩은 것이 썩은 사과가 멀쩡한 사과를 상하게 하면서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멀쩡한 사과보다 썩은 사과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썩은 사과가 더 많게 되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정관사 하나를 써서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그들과 섞여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절과 2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특별히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오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 꼭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서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이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 다음 자막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천사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소한 이 부분은 아닌가, 왜 아닌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본문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구절만을 놓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문맥 전체, 문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노력과 훈련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구절이 없어요. 다시요. 천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6장에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아, 이게 천사다라고 단정 지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근거를 댈게요.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 중에 내가 언제 어떤 천사 하나를 딱 꼬집어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없다 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멋있는 거예요.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서서 천사를 수종 들고 있을까요? 천사가 우리를 수종 들고 있을까요? 천사가 우리를 수종 들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6장 2절 후반부에 가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딸들과 그냥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아내를 다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봅시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가인의 계열이에요. 가인의 계열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의 계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이 아담의 마음도 상심이 컸을 것이고 그리고 하와도 마음에 굉장히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위로가 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되죠. 오늘날처럼 일부러 안 낳으려고 하는 데가 아니라 그때는 이 자손이 있어야 되는 때였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고 도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4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말은 I have gotten a man with the help of the Lord. 주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찬송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아벨도 태어났거든요. 두 아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가 세상에 끔찍한 일을 보내요. 두 형제가 싸웠어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사건을 하와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왜 그랬을까? 훗날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 가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the evil one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바로 그 후손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4장 15절까지 읽었지만 4장 16절에서부터 가인의 후 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장 16절의 첫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보세요. 4장 16절의 첫마디가 뭐냐면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해요. Cain went away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여호와 앞을 떠난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훗날에 가인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셋이 있어요. 셋의 괴열은 4장 25절부터 시작해서 5장 32절까지, 5장에서는 또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셋의 계열을 놓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른 사람은 셋의 아들이에요.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노스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이 살해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의로운 아들 셋을 주었어요. 셋을 주시면서 그리고 훗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에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와 함께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셋의 계열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계열이 된 것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그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요엘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이 주의 이름, 신약에서는 주라고 하는 The Lord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계열이 셋의 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계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 계보는 중요합니다. 그냥 족보라고 하지 아니하고 계보라고 하는 것은, 족보는 물론 계보도, 구약에서는 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족보는 그냥 혈통과 혈통으로만 연결을 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계보로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라인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의 계열은 불신의 계열이었고요. 셋의 계열은 믿음의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계보가 종종 등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5장을 읽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재미없지요.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해 놓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엄청난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무엇을 따라 창조했다고 그랬나요? 형상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5장에 들어가서는 아담이 자기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가인을 낳고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아벨을 대신하는 셋을 낳으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육신을 통하여서 혈통이 번창되어서 우리 지금까지 왔잖아요. 인류의 조상을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담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범죄가 혈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전가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에서 6장 13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모든 인간의 뿌리가 되므로 이 죄를 범한 죄과는 저희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우리 혈통으로 나는 모든 후대 자손들에게도 돌려져서 그들에게도 죄로 인한 같은 죽음과 부패한 성품이 전달되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부모님이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건드려 주셔서 그들의 영의 눈을 뜨고 입을 열어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믿음으로 지금 잘 커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동은 없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점차 멀쩡한 사과가 아니라 썩어져 가는 사과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시키시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살아있을 때에 라멕이 살아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라멕은 가인의 6대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라멕까지를 연결해서 놓고 보면 7대손이에요. 그럼 7대손을 뭐라고 불러요? 증손자, 고손자,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나 이제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는데, 아담이 950세 정도 사니까, 그거를요, 차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엄청나게 몇 세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몇 세대가 같이 살면서 인구가 팽창을 합니다. 세상에 셋을 낳는데 아담이 세 번째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셋. 몇 살에 낳았다고요? 130세. 전혀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그때는 그게 평범했던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아들을 낳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쭉 살아가는데 라멕이 노아를 낳고 난 다음에 595년을 더 삽니다. 다시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라멕이 노아를 낳고 595년을 더 살아요. 근데 홍수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면 라멕은 노아 홍수가,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죽은 거예요. 이게 노아에게 있어서는 은혜였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1, 2년 사이에 뚝딱뚝딱하고 지은 것 아니죠. 오랜 시간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되어지는 모습을 놓고 이제는 멸망시키겠다라는 의도를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낮에는 방주를 짓고 밤에는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고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그 대상 중에 누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 돌아오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실 거예요. 내가 괜히 방주를 배를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 홍수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안 죽고 살아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결국에는 살아있었던 사람이 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광주리 얘기를 계속할게요. 사과 광주리에 썩은 사과가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멀쩡한 사과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학자들은 홍수 이전의 인구가, 홍수 이전의 인구가 어쩌면 오늘날하고 비슷할지 모른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달랑 8명 살았어요. 달랑 8명 살았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죄악에 관영했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관영이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고 쾌락이 흥망하고 그래서 거기서 섞여서 살다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보다 여호와 앞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8명 남았어요. 그런데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거죠. 이 소수의 사람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보존됐어요. 이 여덟 사람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잖아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에게 물은 설문이 있습니다. 2018년도 설문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는 20대와 30대에게 던진 질문에서 여러 가지 설문이 있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성 정체성, 남성과 여성, 동성애 이런 성 정체성에 관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6%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나 여성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성으로 살겠다.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6%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본 이야기예요. 그중에 대답 못한 사람이 30%예요. 46% 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헷갈리고 있는 세대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죄 짓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죄인이여라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끝까지 진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믿음의 계열, 신앙의 계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지켜나가고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의 계열이 아니라 믿음의 계열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성경이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면서 살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